주신 강단 말씀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각자가 아마 분명히 붙잡은 말씀에 대한 요약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 개인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뭐 장마하고 또 폭염하고 그래서 굉장히 더웠고 또 습한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한 몇 번에 저한테 이제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날이 많이 더우니까 폭염이 심하니까 밖에 외출을 금하라. 예,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이 문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러면 외출을 금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부분은 아 우리 애들 나갈 때 더우니까 조심시켜야 되겠구나. 또 우리 어머니 또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고 전화해야 되겠구나. 그게 메시지죠. 그죠? 말씀은 폭염이에요. 폭염이 심할 거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메시지를 잘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때로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잘 하시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삶과 잘 일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는 것은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환경과 처한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해서 전달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강단에 이번 주 강단에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는 이번 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자라는 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다라고 붙잡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저 훈련도 갔다 오고 또 다음 주에 또 저도 또 훈련에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뭐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일과 제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자꾸 조금 어긋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아니 내가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아 필리핀 오셨는데 내가 가서 다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자. 내가 뭐 어떤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 이루시는 시간표 속에 있자. 이거를 저의 메시지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네가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지금 너의 삶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응답을 나눈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 아마 본인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또 다락방 미션원 또 그 속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들을 나누셨을 줄 압니다. 그게 이 말씀이 이렇게 메시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했냐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북소리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뭐야 되냐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감사 기도할 수 있게끔까지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구원의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의 98%나 되는 것이 다 염려, 걱정인데 쓸데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가다가 갑자기 건물에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가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또 내가 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우리의 98% 정도가 쓸데없는 염려라고 합니다. 단 2% 정도가 조금 그래도 염려할 만한 것들. 그래서 지금 시대에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이, 그거는 뭐 공황장애는 연예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운동선수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요즘에는 공황장애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렇죠? 참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가 늘 가득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구나. 이거를 느낀, 그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구원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기도가 없으면 거의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말을 하는데 누가 이랬어요? 누가 저랬어요? 계속 불평, 원망 속에서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실제적인 구원의 이 감사가 우리 속에서 생기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 그냥 그대로냐면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이 몸에 배인 것은 금방 털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에 각인되어진 것은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중독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중2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중2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육체적인,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런 변화도 있지만, 이 뇌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뇌의 변화가 있어서 그 전까지 자기가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중2 때 되면, 그 나이 때, 14살, 15살 되면, 이 뇌가 자동적으로 별로 필요 없는 그 세포들을 다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이성적인 판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뇌가 그 기능을 다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쓸데없는 거구나. 그래서 다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요, 감정만 남는 거예요. 그 감정만 남으니까 엄마가 야 공부해야 하는 거는 10배로 느껴지는 거죠. 그 감정이. 그래서 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아 저거는 왜 저렇게 그래? 그렇죠? 이미 뇌에서 그 기능들을 다 차단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뇌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 그걸 과학자들이 그렇게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에 각인되어진다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순간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것들, 자기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들,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아, 이성적으로 판단해. 아, 나는 구원받은 자지. 아, 그렇지. 내가 이 문제에 묶여있을 자가 아니잖아. 구원의 실제적인 것들을 깨달았게 되면 나라는 것을 멀리 제3자적인 것으로 객관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내 문제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미 내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다 닫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냐? 구원의 실제적인 감사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너의 그 문제 속에서, 너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 구원을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되면 우리 몸에 그대로 그것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집니다. 못이 박히면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튑니다. 더 강하게 행동을 합니다. 부모의 감정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와의 세대는 완전히 끊어진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어도 여전히 아이 우리 부모는 아이 우리 기성세대는 이러면서 딱 문을 닫아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실제적인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분명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치유가 일어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되냐? 말씀과 나의 삶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계속 본부를 통해서 다섯 가지 기도의 원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그 기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계속 본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균형이 되어지면 그때 나의 수준이 무슨 수준이냐? 전도자의 수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데 누가 사는 거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내가 사는데,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방향이 누구의 삶? 하나님의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뤄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이 적용되어진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렇죠?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사단에게 다 그 열매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바댜의 응답 그리고 가이오의 응답 그렇게 얘기하는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섯 가지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감상 그리고 말씀의 흐름 그리고 나에게 적용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필요한 현장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치유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균형 그걸 누리는 그 감사 기도 속 그 기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네. 우리 2부 말씀 2부 말씀을 같이 요약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오늘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섯 가지 원리, 다섯 가지 기도 원리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용한 걸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뭐 저도 잘 안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 어떻게 이거를 요약할까? 요약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은혜 받고 또 거기에 같이 또 말씀이 요약되어지고 그게 또 우리 현장에서 증거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왜 말씀을 잡아야 하는가 목사님께서 왜 말씀을 잡아야 하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뭐라 하냐면 아룸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답다 할 때가 아니라 아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간교라는 의미가 있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현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부정적인 걸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뭘 만드셨냐? 현명한 걸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간교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냅니다. 이거는 저 권사한테 한 거, 이건 저 사람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저 사람을 쪼개는 게 아니라 나를 쪼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복음이 안 된 것,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된 것을 하나님이 쪼개신 겁니다. 긍정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이 되어지면 그냥 너나 잘해라 되어지고 저 사람한테 얘기한 얘기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뭐 다 막 이 얘기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구원의 성취를 찾아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왜 부정적으로 되어집니까? 그 이유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나한테서 생명이 되어지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그건 부정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이 그거 해서 뭐해? 아 그거 안 돼. 생명이 그게 부정적이 되어지면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습니까? 그렇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긍정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봐도 감사의 꼴을 봐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렇게 치우치면 누가 사단이 폭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4절에 뱀이 그렇게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좋은 것인데 폭로가 되어집니다. 내가 듣기 좋은 게 그게 현혹되어지고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못 보면 순간 현혹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 잘하면 아, 저 사람 주눅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좀 잘하면 기고만장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사단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진 결과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그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그걸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무화과 나무가 선악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게 선악과 그거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 남은 게 뭐냐? 수치를 당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벗었지요.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더냐? 그 얘기하는데 그전에도 벗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순간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에 부정적으로 따라가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쌓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필리핀 사역을 목사님을 통해서 더 거대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자리되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해요. 지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너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소통이 되어야 될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될 존재가 벗었다는 이유로 숨어버립니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는 마귀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 숨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 뭘 벗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숨은 거지 벗어서 숨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11절에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리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야, 사실대로 말해봐. 너 그거였어? 근데 거기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대답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먹게 했다. 그죠? 누구한테 그걸 다 얘기하냐? 뻥 그런 거 아니냐? 내가 그랬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런 그거 아니냐? 그죠?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어째요? 이렇게 했냐? 왜 먹었냐? 그렇게 자꾸 추궁을 하니까 여자가 뱀이 나를 깨서 그 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뱀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것도 당신이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겁니까? 결국에 부정적으로 알려지는 모든 것의 끝말은 뭐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 그거 당신이 하신 겁니까? 내가 믿는다고 했으니 가운데 믿게 하신 게 뭐 본인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뭐,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내 문제가 어떤 문제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함이 깨달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아담과 하와가 진짜 솔직히 고백했다면, 그죠? 사단입니다. 내가 사단에 속았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 아마 한 번은 맞았을 겁니다. 경고 그랬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내가 있다 그랬잖아. 니네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 다음부터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 끝까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결국 그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라는 존재가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강교한 존재였어요. 아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현명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저주받는 순간 어떤 존재가 됐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순간 저주받은 존재가 돼요. 저주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배로 기어다니게 됩니다. 이 배로 기어다닌다는 게 뭐냐면 땅을 자기의 본거로 삼아서 다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뭐라고 하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 14절을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 그죠? 사단에게 얘기했겠죠? 그러고 또 누구에게 했냐면 아담에게 얘기한 거. 하와에게 얘기한 겁니다. 누가 지금 배로 다닌다? 내 마귀가 배로 다닌다. 너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누가? 마귀가 근본이 돼요. 근거가 되어지는 세상이다. 그리고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 땅은 뭘로 하니까 흙이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의 장악을 누가 한다? 사단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깨달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15절입니다. 뱀에게 내가 너로 연장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 유대인들이 여자를 이렇게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도 조금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골수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그 교부들 중에 한 명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담을, 그러니까 남자를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해서 결국엔 지옥에 빠지게 한 게 그 대상이 누구냐?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줘가지고 남자가 먹었다 이 얘기죠. 영적인 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조차도 여자는 사람의 수로 기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장로의 전통에 그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계속해서 원수가 됩니다. 마귀와. 얼마나 그 핍박과 그런 걸 받았습니까? 그죠? 사람 수혜도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여성가족부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남자들이 좀 더 오히려 그러긴 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취급이 안 됐습니다. 아이들은 그 서양 그림에 보면 어떻게 표현해 냈냐면요. 몸은 아이의 몸이고 얼굴은 어른의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 좀 이상한 존재, 그렇죠? 이 정신은 좀 이렇고 몸은 연약한 존재. 그래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었던 굉장히 그 여자가 그만큼 많은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성취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자, 네 후손이라고 했는데 마귀가 후손이 있습니까? 마귀의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주권자들. 그 능력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탄생을 계속해서 막았던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헤롯.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막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셔야 할 그 일들을 막는 행위를 합니다. 구원의 역사의 일을 막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자,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흙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나오는 흙 것과 6장 4절에 나오는 그 이제 사람들이 유기된이라라고 얘기했었던 그 의미가 공통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냥 그 고깃덩어리라는 의미입니다. 고깃덩어리. 사단의 먹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냥 한낱 고깃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옳고 그른 것 그리고 그것 가지고 싸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가만히 있어도 세상을 살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우리의 그 근본적인 것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와가 뭐라 그랬냐? 목사님의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자의 어머니, 어미라 그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생명이 이제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렇죠. 처음에는 어떤 옷을 입었냐? 무화과나무잎을 입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잎은 바람이 불면 쉽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짱짱 내리쬐면 말라버립니다. 말라지면 그냥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선택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선택한 것들은 쉽게 환경에 의해서 사그라지는 그런 것들이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죽옷은 동물을, 네, 동물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냥 털 옷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털 옷을 얘기를 할 때 털만 뽑아갖고 이렇게 쫑쫑쫑쫑 심었다는 게 아니라 털을 감싸고 있는 가죽 그 자체를 해서 입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털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 털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털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가죽옷을 해입힐 때 가죽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죽옷을 밖으로, 그러니까 그 털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피가 흥건한 그 상태, 그대로 입혔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죠.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면서 아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을 놓치면 결국에 우리에게 가진 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을 하시는 것 속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빛이며 세상의 소금인 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결국 부정적인 것만 남게 되는 거죠. 불신앙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이 여름 성령학교를 위한 그 자체 교사 강습회가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이제 필리핀에서 온 분들도 같이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분명하게 복음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한 천국 백성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옳고 그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되어진 공교육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적용되어진 기도 속에서 구원의 감성, 구원의 실제적인 것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복음이 적용되어진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학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또 필리핀에서 온 이분들이 교수들입니다. 필리핀은 사실 그 아주 400, 500년 정도를 그 스페인과 미국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속국되어서 살아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질이 그렇게 배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좀 손 벌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아쉬워, 이상하게 우리는 되게 기분 나쁠 텐데, 그렇죠? 나한테 얼마 줘, 내가 그러면 할게. 저는 되게 기분 나쁜데 그 사람들은 썽상 그런 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수준으로는 절대로 필리핀 복음화가 안 될 겁니다. 그죠? 그거 자체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노예된 수준, 그 노예된 체질로는 필리핀이 복음화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기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죠? 이 체질, 이 벌어먹을, 그러니까, 빌어먹을 때, 그 체제에서 완전히 뛰어넘는 기능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현장에서 뭐냐, 렘넌트들을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각, 정말 중요한 필리핀의 각 중요한 곳으로 다 파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작아 보이는 이 일이지만, 결국엔 미래의 필리핀을 살리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몇 명 데리고, 진짜 뭐 몇 명도 안 되는 그 인원을 데리고 하는 이 여름성경학교가 결국엔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미래의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분명한 기도 속에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 주시고 그 속에서 그 삶이 잠재의식, 무의식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치유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집중할 수 있고 결국엔 렘넌트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영적 서밋으로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철야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섯 가지 기도 원리 속에서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렘넌트 수련회 그리고 또 필리핀 또 그리고 WRC 또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각 여름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 우리가 정말 제2의 RUTC 운동에 정말 이 후대들을 살리는 귀한 응답 속에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응답이 되게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영원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오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라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